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삼일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경원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날씨가 추워진 것도 그런데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따뜻합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여서 따뜻합니다. 네, 여러분. 밖에 날씨는 많이 추워졌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지난 지 벌써 3일이 흘렀습니다. 3일을 보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3일 동안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다시 이 자리에 모이기까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십니까? 조금 더 길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덧 2025년 11월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2025년도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올한해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2025년,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2026년, 무엇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봤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려고 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학개서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학개서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이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안타깝지만 성전을 짓는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이 성전 공사가 멈춘 지도 시간이 꽤 흘러갑니다. 1년, 2년, 3년. 학자들마다 표현하는 시간은 다르지만 15년이 됐다라는 학자도 있고 16년이 됐다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0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말합니다. 대략적으로 성전 공사가 15년에서 20년가량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지 15년에서 20년이 흘렀다고 한다면 다시 그 일이 재개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스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멈추고 15년, 20년을 살아보니까 삶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만한 인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찾아올까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못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을 안 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개서의 배경을 듣고 보니까 사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자주 일어나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일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다시 해야 하는데 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시간이 쭉 흘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다시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일을 지금 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에 변화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제가 제 방에 있는 여름옷을 정리하고 이제 겨울옷을 꺼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있는 겨울옷을 끄집어내서 제 방에 있는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옷과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하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거 조금 있다가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이 제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10월 초였는데요. 여러분, 지금 11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죠. 제 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여름옷과 겨울옷이 혼재해 있는 그런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그런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오늘 날씨가 어땠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초에 꺼내지 않았던 패딩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방은 여름옷과 겨울옷이 뒤섞여 있고 그리고 패딩까지 널브러져 있는 아수라장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두 아이를 돌보고 있는 아내에게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두 아이를 돌보고 있는 아내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여보, 힘드니까 내가 정리할게. 내가 시간 내서 꼭 정리할 테니까 절대로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야, 은혜가 필요하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게 은혜인데 내 아내가 베풀어주는 도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내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가서 당장 치워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그 성전 공사를 중단했던 이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되었던 이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집입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판벽한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판벽한 집이 어떤 집일까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지붕이 있는 집을 가리킵니다. 집이 있는데 지붕이 있고 그리고 판이 덧대어져서 방이 나뉘어져 있는 집으로서의 완전한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는 곳.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굉장히 화려한 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완전한 집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집을 가리켜 판벽한 집이라고 합니다.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 성전 공사를 진행했지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완벽한 모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떠오를까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던 성전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공사가 중단된 지 15년에서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기억하기 쉽게 제 방의 상황과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장이었을 것이고 아수라장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곳이 등장을 하는데 두 곳의 이미지가 너무나 상반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완벽한 모형을 갖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성전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 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 백성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가 중단되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자신들의 삶으로.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린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학계 1장 6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수확을 위해 씨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습니다. 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월급을 받았는데 돈이 남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뀐 그들의 삶의 모습, 삶의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나인 사람들,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고프고요. 마셔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요. 돈을 열심히 벌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이 자리에 계신 학생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셨을 겁니다.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삶의 모습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답을 지금 이 학계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 본문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너희를 위해 집을 짓고 살아왔지만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내가 원한다.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들이 중단했던 성전 건축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나를 위한 일,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에 그 삶에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족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행할까요?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약해서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14절의 끝에 부분을 보니까 이들이 하기는 합니다. 성전 공사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 스스로 할까요? 아니면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할까요? 14절에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제가 한번 원어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마음은 영혼으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동시키심에 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바꾸어 볼 수 있을까요? 이 말도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잠에서 깨어나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은 그의 영혼을 깨웠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을 움직여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행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성전을 짓게 하는 일까지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까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감동시키셔서 성전 짓는 일을 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 1장 13절입니다. 학에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까요? 그것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탁 떼놓고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시간 생각에 잠겨봤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함께 하노라에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큰 힘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두 아내가 아니라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7살 난 딸 주아가 있고요. 4살 아들 주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주호가 굉장히 개구쟁이입니다. 하루는 아내와 함께 두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이제 킥보드를 타고 오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오려면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가면 위험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호야, 주호야, 킥보드에 내려서 끌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 그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끌고 갑니다. 내리막길을 중반 정도 지났을까요? 저희 개구장이 아들 주호가 킥보드를 탁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나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갑니다.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속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에 이르자 아이가 괴성을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고 그 근처에 있던 나무에 부딪혀서 아이가 멈췄습니다.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아이가 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아빠를 찾았던 적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그 아이를 와락 안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꽉 저에게 안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그 길을 내려가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나무에 부딪히면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아픔과 그 무서움에 휩싸여 있는 아이가 저를 찾고 저의 품에 안기자 그 아픔과 무서움을 감당해내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이게 함께하는 힘이구나. 어린 아이지만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무서움에 있었지만 그 아이가 아빠에게 안겨있고 아빠와 함께할 때 이 아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위로가 이 함께함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의 머릿속에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암을 투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아, 두 분이 이 세상에 아직까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내 아이를 만드시고 나의 부모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이 말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말 하나면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주저했던,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경원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감동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 또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 또한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한 주간 살아내야 할 이 삶 가운데, 남은 2025년과 2026년 살아내야 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